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25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온 요셉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제 37장,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사실상은 야곱이 살아온 그 삶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들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 세속으로 그냥 가버렸고, 장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거나, 또는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살인극을 벌이고, 디나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 구경 갔다가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또 거기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성실하고 아주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이기적인 그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는, 같은 형제가 이 자기의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 입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삶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안에 왔을 때, 어떤 이유로든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일단은 다른 봉사나 서로 섬김이나 좋지요. 그러나 항상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지금 많이 그렇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야곱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서로에게 막 이렇게 도미노처럼 막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연장선에서 요셉의 모습을 살피고 또 야곱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야곱처럼 본능적으로 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나는 내 스스로 못 보는데 다른 사람만이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막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자녀 세대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남에게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피드백을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폿을 우리가 알아가고, 더불어서 또 나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야곱처럼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서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랬죠.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이 많은 그 현실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요셉이 그런 상황에 태어났는데 과연 어떻게 그 길을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불평등한, 불공평한 삶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또 좋은 가정에서 금수저처럼 태어나서 모든 이 혜택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하거나 또는 해체된 가정, 이 아픔이 있는 이런 그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아주 그냥 삶에 있어서 생존 자체가 힘들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그냥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받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 이거 누군가를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자유지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퍼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세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이고 더 곤란해진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길로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상들이 주어진,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주어진 그 자유지를 가지고 꼬아버린 삶을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억울할 수 있죠. 지금 비자 문제도 보면 그래요. 제가 비자를 받아오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호주가 굉장히 비자법을 까다롭게 하기 전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앞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똑같이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그래서 탓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세입에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이 가자고 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이집트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었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아내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는지 노예의 주인이라는 그 권력과 그 다음에 뭐 아름다웠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의 그런 아름다움을 어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요셉에게 주어질 어떤 혜택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하자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여자의 꼬임, 유혹을 거절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주인인 보디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떠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창세기 39장 9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요즘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음탕해졌고 그게 기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하고 다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요셉처럼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인 여자였고 그는 나의 상사였고 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지에 따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고자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욕심과 유행과 남들이 살아가는 친구가 살아가는 그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황은 최악이고 최바닥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유행과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이런 것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었고 그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었냐라는 그 증거가 40장과 41장의 얘기죠.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갑니까?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죠. 물론 요즘엔 자각몽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한 사람들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 요셉이 지금 억울하고 억울한 삶 속에서 정치범 지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했던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붙든 사람들을 반드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그 꿈을 갖고 미래를 점치고 또 미래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요셉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대부분 이 집안들이 그렇게 많이 꿈과 환상을 봤죠. 야곱 같은 경우도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게 됐었고요. 할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도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과 꿈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꿈과 환상 속에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어떤 거예요? 비록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곳에 있었었지만 똑같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도우실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일단 그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단 성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뭘 하신 겁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그를 따르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꿈을 따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을 이루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온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로 죽음의 땅으로 가 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점점 더 그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미래 끝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결국 그가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결국에 완성될 것인지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꿈과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해서 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역사가 담긴 이 성경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계시로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완성되어 성경에 담겨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요즘도 성경의 역사가 온전히 담겨서 전해지는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역사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담겨져서 전달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계속 살펴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을 살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약에 가서도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훨씬 그 뒤에 AD 300년이 넘어가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지금 꿈과 환상과 계시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계시의 완성으로 가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살피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질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그가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로 삼은 거예요? 증인 삼으신 거죠. 증인. 증인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그 역사적인 사결, 자기들이 약속받은 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과 그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다 보면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특권이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라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 이후에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던 거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일 저 일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연결된 사람과 그 일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연관성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서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족인지는 몰랐지만 해와 달이 막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이런 걸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인 삼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자기들이 분명히 약속받고 그러니까 계시받고 이루어진 것들을 후대들에게 전도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게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도 이것을 명령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증인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언약을 꿈과 환상으로 먼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이후 38년, 40년이 된 후에 이 사실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할 일을 먼저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성취하시고 성취하는 것에 대한 그 증인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떡같이 믿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계시와 성취가 그대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는 그 사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과 언약과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런 수많은 증인과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긴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예언과 성취가 맞지도 않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심지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완성으로 보고 이것을 붙들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성됐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결국에는 이 성경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에 충분합니다. 이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지만 그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해도 결국 뭐예요? 이미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약속하셨던 이 성경의 역사와 이것들이 어긋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마지막 날까지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실 예언이나 뭐, 야, 사실은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했는데 이번엔 좀 바뀌었다 이러면서 하는 게 전부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이 전부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미 하신 이 일, 성경에 담긴 이것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 사역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뭘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뭘 갖고 확인하라고 그래요? 다 성경 갖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예언과 계시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완성된 이 시대에는 거꾸로 그런 예언과 계시가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검증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가, 이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꿈과 환상, 예언 뭐 이런 거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 꿈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뭐 더하거나 또 빼거나 그 내용을 싹 비틀거나 뭐 생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좀 위험하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위험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이 아니라 자꾸 무슨 꿈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 또 계시를 받아서 뭐 듣는다, 그래서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 뭐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위험한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유소에서 불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예 대놓고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꿈에 얽매이게 합니다.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뭐 만약에 선풍기를 시원하게 쐬는 뭐 그런 꿈을 꿨으면 그게 성령의 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에 이상하게 치중하는 교회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예언이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학교니 뭐니 하면서 뭐 꿈을 해석한다, 뭐 예언을 해석한다, 이걸 배워서 뭐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배우냐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과 예언의 해석을 그거를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했듯이 스스로가 하시는 일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 그런 사람들이 뭐 심리학과나 또는 이런 정신분석이 풀이하는 그 꿈풀이 방법이 있는데 거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거기에다 종교적인 요소를 갖다 붙여넣어가지고 꿈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내일 뭘 할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할 때 뭐 항상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항상 참고도서예요. 그냥 사실은 성경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꿈이나 예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하나님의 이 성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취급받게 하진 않아요.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꿈과 환상 예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꿈에 대한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보다도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이 과학 같은 데서 더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이트나 칼융 같은 사람에 의하면 꿈은 억압된 인간의 그 무의식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아리 윈도우에서 지난주에 봤죠. 조금 전에도 봤었죠. 그 어떤 무의식의 그 세계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불안, 죄의식 이런 것들이 꿈으로 막 표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꿈의 동기, 꿈을 꾸는 동기는 소망, 뭔가 막 갈망할 때 그래서 꿈의 내용은 그 소망을 충족시키는 거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너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은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는 거죠. 칼 융 같은 사람은 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나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꿈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잘 분석해보면 자기 마음의 문제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의식에 있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을 지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착각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무슨 꿈과 계시로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역사와 계시가 완성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를 찾아오시고 소통하시는 방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에 그런 성경도 없는 그런 시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계시로 완성하셔서 이 말세 끝날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거기까지 다 예언으로 완성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꿈이 아니라 이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나 우리가 꿈에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뭐 이렇게 변개하기 위해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시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이나 경고나 뭐 충고나 뭐 교훈 같은 거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성경이 주는 뜻을 왜곡하지 않는 상황 안에서 그렇게 꿈을 그냥 건강하게 사용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반 잘못된 좀 치우친 교회들이 그렇게 막 해가듯이 그런 식으로 무슨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모든 걸 꿈으로 말하는, 지금은 꿈으로 말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끝까지 길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무당 점치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거 어쩌고 전부 그건 결국 또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 뜻을 쫙 다 풀어서 말씀하시는 신의 산, 그 레위기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알지 못하게 했는데 내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절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꿈과 뭐 예언과 뭐 계시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어떤 거예요?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를 알고 싶다고 하는 건 결국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전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요셉의 꿈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결국 뭐예요?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서든 인도하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뭐 꿈이다, 예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다가 그냥 주인 여자가 출세를 빌미로 성적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냐?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배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렇게 최악의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건데 근데 욕심과 욕정에 의해서 가득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때 요셉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 인도하심을 믿고 바르게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정말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 거죠.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도저히 더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다가와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 바뀔 수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해주면은 나를 여기서 잘 인도하셔서 결국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버지 야곱과는 지금 요셉이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똑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오늘날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 같은 경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럼 그가 전체적으로 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는데 뭐 원망이나 실망이나 절망이나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아픔에 대한 그 흔적은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17에 잡혀와서 13년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고생고생하다가 30살에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그 이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 고난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질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웠으면 아들 이름을 지을 때야 비로소 첫 아들 잊어버리자 므낫세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자 이렇게 지으면서까지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잊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짓눌림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긴 고통의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종.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여자하고 한 밤만 자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아주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짧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라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순종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어요.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정말 자기가 꿈을 꿨던 것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꿈대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결국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각자의 인생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체를 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이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잠깐의 시간을 살지만 6천년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책이 주는 힘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전체를 내가 알지 못해도 지금 내가 이 순종하는 그 다음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래를 붙들어요. 무당을 붙들든 돈을 붙들든 권세를 붙들든 자기를 붙들든 뭘 붙들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붙든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인간이 됐든 엉뚱한 우상이 됐든 붙들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들려다 그러다가 정말 지푸라기 같은 걸 움켜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서 내가 지푸라기를 잡아도 물속에서 지푸라기 잡으면 빠져 죽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최악의 악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붙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우상을 붙들지 마시고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 관계 속에서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것 있으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 그 움켜진 걸 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꼬였던 모든 것이 바르게 펴져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나 자전거를 배울 때도 보세요. 처음엔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힘이 들어가면 자꾸 물에 빠져가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서 좀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흐름을 잘 이용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수영도 그래 물에 뜨게 되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도 이렇게 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너무나 안전한 품에 안겼는데 그게 지금 믿어지질 않으니까 자꾸 너무 아무거나 막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봐요. 그걸 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요셉을 볼 때 그의 삶은 비록 너무 힘들고 꼬였던 상황들이었지만 야곱처럼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려다가 인생 꼬이고 막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니까 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으로 갔고 요셉 같은 경우는 순종할수록 안 풀려갔는데 결국 봤더니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온전히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50장 20절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진 것을 놔야 바르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다가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좀 곤혹한 일이 있어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정말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자기 생각으로 그걸 피해보겠다고 아주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 보면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야곱 같은 인생이 됩니다. 자기만 꼬인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꼬아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끝까지 이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해결하시고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요술방망이가 뻥 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셉처럼 형제나 부모의 영향으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실패가 계속 나를 통해서 또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요셉처럼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거기서 멋지게 그거를 끊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선택의 능력을 여러분 키우십시오.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인생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야곱처럼 행동하면요 은혜가 더디 와요.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딜레이 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사실 인생을 보면 130년 아닙니까? 그가 이 바로왕 앞에서 몇 살입니까? 바로가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이 130년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스럽고 참 한만했던 고통스러운 인생이 130년이다. 야곱은 130년이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꼬여가는 것 같았는데 그가 잡혀갈 때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었습니다.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물론 13년이라는 게 짧은 건 아니어도 그러나 130년 인생하고 비하면 다른 거죠. 야곱처럼 살면 자꾸 자기 잔머리 그리고 그리고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막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고집이 너희 이기심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냐. 이는 너희 손에 피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복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나 요셉처럼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자꾸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팔려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최악인 것 같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고난 일들을 어렵고 고난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이게 푸른 초장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길이 불편한 것 같으나 영생의 길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모 세대로부터 온전한 것을 물려받지 못했더라도 아니 뭐 최악의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왔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그 인생 최고 최악의 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환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결코 순종의 길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한밤 자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라고 유혹하고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을 닮은 여러분들 되어서 또 이 한 주간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그런 일주일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